이제 오늘 봉독했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세계적인 종묘학자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아시죠? 그리고 식물,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확보해가지고 개량해서 훌륭한 그런 먹거리들을 만들어야 나라의 장래가 밝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당시에 박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또 그런 쪽에 머리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모들과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종묘학자들을 정부가 막 지원하기 시작하고 또 종묘회사들 정부 주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구상들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남미 열대성 기후입니다.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거기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여러 나라의 땅을 싸게 확보를 하자,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나게 광대한 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종묘를 개발하고 또 식량을 생산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자, 이러한 야심찬 웅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이제 그 땅에 나아가서 농사를 짓고 종묘를 개발할 특별 이민자들, 농업 이민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냥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당시의 돈으로 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은 억 정도 할 겁니다. 1970년대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천만 원 정착금을 지원하겠다. 이민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달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심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거기가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풍토병에 식물들이 막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통하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선구자가 가는 길, 선각자가 가는 길은 항상 이렇죠.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낙심을 하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한한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땅은 던져졌습니다. 20년 지난 다음에 일본의 화훼업자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다 어디 좋은 땅 없나 하다가 한반도보다 더 큰 땅이 남미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이 갖고 있네. 이거 좀 우리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책임을 맡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국자가 더 먼 안목을 바라봐야 되는, 이 골칫덩어리거든. 빨리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가져갔어요. 거의 공짜로 줍듯이 해가지고 한국보다 더 큰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일본 화훼업자들은 자기들의 기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 꽃을 재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신나게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신앙적으로는 전문 농업 지식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옥수수 권위자인 김순권 박사 같은 농업 선교사, 농업 선구자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라의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인데 원통해요.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 씨앗 전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회복하고 있고 갈수록 좋은 씨앗을 확보하고 개발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국산 농산물 또는 이런저런 농산물들 우리 거라 그러지만은 거의 절반 정도가 외국계 종묘회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수입한 씨앗으로 생산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 꾸러미를 베고 죽는다.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 씨앗, 좋은 씨앗은 안 뺏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농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씨앗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눈을 뜨고 안간힘을 쓰지만 때는 늦으리. 너무 안타깝죠. 좋은 씨앗을 벽에 삼아서 누워있는 농부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어도 좋아, 그런 심정으로 좋은 씨앗, 거룩한 씨앗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 고난의 때를 영광의 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고 뛰어나고 명예롭게 되어줄 때 더 큰 영광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 영광, 자기 집안 영광, 내 자식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실은 정반대로 갑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섬길 때 큰 자가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비참하게 진지해질 때 더 높아집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높으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크고 똑같이 높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이 3등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그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이신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동등해요.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높고 영광스러운 그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찢기우고 수치를 당하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된 것 같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그런 크신 분이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느 집안에, 어느 나라에 이 영광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도가 된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으깨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고 오물 취급,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에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 당하실 때 예수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것들아, 분노로 꽉 찼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장차 도래할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자신에게 덤으로 더하여질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달게 기쁨으로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 직원 아침 경건회에서 교회 주차장 1층 2층 청소 좀 하자, 주차장 물 청소할 때 우리 입은 작업복이 걸레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다 닦아놓은 그 물이 흥건한 더러운 물이 있는 그것을 우리의 작업복으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해가지고 닦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청소하자. 그리고 아침에 가봤더니 세상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청소년들, 청소년 또 뭐 우리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쁘고 날씬한 미씨 아줌마들까지 와가지고 이 헌신할 만한 분이 아닌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전부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0명이 왔는데 제가 햄버거 쏘겠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우리 장로님들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우셨죠. 그래서 권사님 아침 국밥 해드렸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열심히 청소하는데 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빨간색 모자를 딱 쓰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제군들 지금부터 바닥에 헝그란 더러운 물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옷으로 닦는다 실시 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는데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뱃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주님의 걸레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곳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닦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모닝커피 교역자 휴게실에서 드립커피를 우리가 내리거든요. 드립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용역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시는 곳은 어딥니까? 참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릴 때는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아주머니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살림에 좀 보태보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 이게요 잘 알면은 이게 꾸준 일이고 하찮고 더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적인 의미도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을, 교회를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아주머니가 하는 일은 그저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그럼 하나님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해온 거예요. 이제 제가 가르쳐드렸으니까 청소하실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닦아주는구나,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닦아주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몸 닦아드리면 정성껏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성껏 해보세요. 만약 그렇게 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닦아주시니까 아직 예수 믿지는 않아도 혹시라도 큰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마음에 축복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밀알, 즉 씨앗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악한 의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씨앗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족과 나라 수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사울이 시기와 질투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악한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10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충동질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한 1년 죽이려고 하다가 포기하겠는데 절대로 포기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거룩한 씨앗, 구원의 씨앗이 오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가 알기에는 아슬아슬하게 보존되어진 것 같지만 그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왕권을 주면은 이 타락할까 봐. 사울은 금방 타락했잖아. 너만은 안 된다. 그런데 또 다윗도 한번 넘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세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철저하게 철저하게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오염 안 된 거룩한 씨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또 다른 많은 열매를, 자기에 속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썩어서 죽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이게 굉장히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달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씨앗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 귀신을 다 쫓고 병을 다 고쳐도요, 안 죽으면은 심고 거두는 원리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은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데도 길을 쓰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열매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의 구원의 씨앗으로 심어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스스로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에게 붙이게 되는, 붙어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샘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뜻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노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의 첫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3대 4대가 되면 뭐 시험이나 환란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군사가 많아요. 군인들이 좀 시원찮아도 아무리 원수가 공격을 해도 군사가 많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집안에 드글드글하는 가운데에 혼자 싸운다, 아무리 잘 싸워도요, 제가 옛날에 1당 17까지 한번 싸워봤거든요. 18명째부터는 제가 못 당하겠다고요. 첫 열매, 집안의 첫 열매, 지역의 첫 열매는 혼자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더 큰 집안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을 잘 택하면 다 30년 걸릴 거 3년 만에 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많은 방해와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인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은요, 깊이 알고 보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농사짓는 상식대로 절대로 더 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요, 떨어져서 썩고 죽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죽지는 않고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주세요 죽어라 주세요 죽어라, 이걸 한평생 하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더디 깨달았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한 번 헤매어버리면 최소한 40년입니다 40년 광야 40년 빨리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가 된 우리들이 그냥 하나의 열매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깊이 통찰해 보십시오. 조용하지만 치열한 씨앗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거룩한 씨앗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무장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씨앗들이 늘어나고 강해지고 자라나고 번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앗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해서 천국, 종국에는 결국에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휩쓸고 지나갔던 유럽, 세계에서 애기 제일 안 낳는, 씨를 안 만드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역시 즐겁고 편안하니까 애기 안 낳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애기를 안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대한민국이 약화되고 나라의 장래가 어려워지는 징조로만 보입니까? 제가 신문 보니까 몇 년도에 대한민국 인구 반토막, 이게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해지고 대한민국의 영광이 암울해지는 것으로만 보입니까? 깊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들을 미워하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 거기에는요 아이를 낳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낳습니다. 최소한 5-6명, 조금 많으면 12명 정도 낳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형편없이 약화되고 씨가 다 말려버리는 일이 일어날지, 세력이 약화되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씨앗인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뜻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만왕의왕이신 하나님의 분봉왕이 되어서 왕같은 종교와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거룩한 씨앗들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무장하여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하나님 너 뛰어나세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거룩한 씨앗된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졌습니까? 썩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내 가정, 내 새끼, 상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교회 나간다,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이여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선대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영광스럽게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두어 놓는 비전 때문에 열방을 호령하고 다스려야 될 젊은 세대들이 편안함에 바을에 길들여져가지고 그저 애기 잘 키우고 편안하게 즐겁게 세련되고 큰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즐겁게 주차장 바닥에서 뒹구는 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편안하고 즐겁게 열매들을 다 까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 심고 죽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그 가문, 그 교회, 그 성도의 가문, 그 성도의 자녀,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씨앗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